지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답에서 18문답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속주를 찾아야 합니까? 참 사람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강한 분, 즉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제16문 왜 그는 참 사람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신이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8문 그러면 누가 참 사람이면서 무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중보자이십니까? 온전한 구속과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빠진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원칙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 없이 그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책만 더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도 않은 다른 피조물에게 공의를 요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그런 모든 제사 제도들은 실제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었고 죄를 해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이러한 모든 제사 제도는 영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로서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무수히 행해졌던 모든 죄들은 계속해서 강가되어져 왔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한 번에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상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인간도 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될 수 없고 과연 그러면 누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런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 사실을 15문답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속주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말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형태의 중보자, 구속주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참 사람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강한 분, 즉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중보자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왜 사람인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되는가? 그것은 최초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자리가, 죄를 범했을 때의 상태가 인성을 입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도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에 마땅합니다. 11세기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벌써 천년 전에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런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안셀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문답에 있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그는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가? 그렇게 묻는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가 왜 참된 사람이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중보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특별히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면 된다. 그 다음에 16문답의 대답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인간이 범을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입은 그 자리였기 때문에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원칙을 번복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번복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신실치 못하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예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대로 사람이 범한 그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벌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와 같은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을 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예를 돌려드리지 않고 그 영예의 손상을 가한 존재는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손상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라야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존재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다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 한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속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어디인가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즉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자는 그의 인성에 관한 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러면서도 죄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일 이런 무죄하고 완벽한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고 죄가 없어도 우리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17문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7문에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인간이면서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뭡니까? 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야만 되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일,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대1로 한 사람의 죄는 사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만일 하나님이기만 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인성의 자리에서 공의를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에 역시 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고, 그러나 또 죄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면서 무지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다른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형벌을 담당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를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고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형 선고를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위인전기를 읽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위인전기를 읽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받아 마실 때 장희빈처럼 독약을 얹어온 상을 둘러엎지 않고 그 독약을 받아 마시고 천천히 감옥을 빙빙 이렇게 돌면서, 아 이제 몸이 좀 무거워져 오는구나 이러면서 죽음을 아주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자, 이런 죽음에 비유해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언뜻 보면 아주 참 초라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덜덜 떠는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뇌 찬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고 하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훨씬 더 담대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예수로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비록 자신이 기소당했던 죄로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고 해도 그는 그저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뭐 담대하기로 따진다고 하면 자살 테러 특공대 보십시오. 죽음을 과거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모욕센터 건물로 그냥 들이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고 모든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져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상당히 참 치가 떨리고 두려운 그런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한 몸에 대신 담당하셨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의미하신 진노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치루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뭐 단순하게 비교해서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네, 훨씬 소크라테스가 훌륭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에 대한 부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작성자는 주님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간성 가운데서 인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는 신성도 함께 가진 그런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무지한 인간이었다고 하면 그런 다른 죄가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대신 죽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한 분 예수로서의 목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의 죽음의 가치, 그분의 목숨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의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의 목숨하고 모든 인류의 그 목숨하고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영혼이 아니라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숨으로 다 구원해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예화가 있죠. 새가족성 연구할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예화입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 애완견 개값도 상당히 비싸고 또 아프니까 뭐 입원도 시켜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돈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애완견 개가 있는데 그 개 참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뭐 무덤도 만들어주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데요. 이 개 천만 마리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그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조 마리하고 바꿀 수 있겠는가? 그래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한 목숨하고 뭐 개나 돼지나 뭐 원숭이나 이런 어떤 피조물하고는 아예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 한 분의 그 생명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하고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닌 한 한 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인성이 어떤 인성이었는가 하니 신성과 함께 하시던 인성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인성이 신성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신성이 함께 죽으셨거나 신성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처음부터 신성과 함께 해온 그런 인성이었고 그 신성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가지신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성이 신성과 분리되고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은 아주 큰 값을 지불하신 것이므로 인성 안에서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이 신성이 인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한 분의 죽음의 가치가 무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고 힘들 때는 신성은 빠져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때만 신성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인성이 신성에 갇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만이 아니고 신성에 매여서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신성을 가진 그분으로서는 상당히 큰 고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와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만 아니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33년 동안 유혹을 받긴 하셨으나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 율법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부는 공의를 요구하는 분으로만 보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분으로 보는 이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부는 단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만 하고 성자 예수님은 속죄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비지요. 성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과 순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을 상호 모순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화만 내고 성자 예수님은 달래고 이런 거 두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사랑과 진노는 상호 모순되는 성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진노하고 미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노와 미움이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죄와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 거룩함과 공의를 나타내셨고 우리 대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진노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도 함께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으셔서 세상을 온통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하고 변치 않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되고 또 사랑의 대상도 되는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은 사랑과 진노는 모순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정점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자꾸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것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결코 진노, 투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고 심판만 내리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늘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런 자세,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제로 드려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은 이 위대한 구속사역이 일어날 때 구경꾼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각각 나눠서 설명하면 늘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구분을 전혀 또 짓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부만 하고 성자만 하고 성령만 활동하는 그런 경우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구속사역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속죄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성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했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 너 혼자 고생하고 나는 그냥 지켜만 볼게. 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사랑과 자비는 그리스도와만 관계되고 공의는 성부와만 관계된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요구를 함께 충족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참된 구원자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첫째로 어떤 존재라 해야 된다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자리가 인성을 입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징벌을 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구원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해야 된다.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는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면서도 죄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양을 고를 때 흠도 티도 없는 양을 고르죠. 흠도 티도 없는 눈먼 것이나 절뚝발이를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흠도 티도 없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구약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있고 죄만 없으면 되는가? 안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죄 없는 그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성을 가진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신반인이 아니고 참신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 그러면서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참 인간이면서 죄는 없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18문답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인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그래서 기독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마음에 또 구원자라고 그러고 뭐 석가도 구원자라고 그러고 예수도 구원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일이 있으나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는 아니었다. 그렇지요? 이제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왔지만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렸던 피는 아니었습니다. 사죄를 위한 피 흘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며 이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사랑은 우리가 모방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며 다만 감사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랑은 그래서 모방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는 이루신 그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니까 도대체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 안에서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사야에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스랍들이 나타나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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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날개가 여섯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오직 두 날개로만 날았습니다. 날개는 날라고 주셨는데 그죠?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이다. 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술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요놈의 입술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랍들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을 지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더러운 입술이 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제단이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앞에 영원한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자꾸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런 말 제가 늘 말씀하지만 알고 믿어야 되지 그죠? 맨날 그냥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그냥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는 없고 그러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데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소만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공의의 요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로서의 그 속죄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서 그저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잘 이해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